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2주 전에 로마서 1장 이 똑같은 본문으로 복음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처음과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이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잘 이해하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고 또 새벽기도 녹음이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보면 계속 로마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사람들이 올린 글이 있어요. 글을 보다가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올렸는데 모 시인의 유언이라는 그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누군지 그 시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시인의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육식과 성찰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라. 너의 육식과 성찰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운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네 사는 거하고는 달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싼 밥 먹고 비싼 곳에서 자라. 기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유언을 할까? 세 번째 유언.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라. 벗은 거지는 굶고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다. 네 번째, 겉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네 처세에 도움이 된다. 너보다 힘센 자들에게 인사 잘하고 다녀라. 기분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여섯 번째, 세상이 바뀔 거란 생각을 하지 말라. 세상이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여덟 번째, 세상에 정의란 없다. 세상의 정의를 믿지 말고 내 안락의 나침반을 믿어라. 오래 살아라. 명심해라. 제가 이걸 집사람들 읽어줬어요. 여보, 이런 걸 누가 올려놨는데 사람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공감한다. 맞는 말이다.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걸 들더니 하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을 갖다지. 그런데 지금 묘하게 공감하는 분 계시죠? 차마 공감한다 말은 못한데 속으로 그래 맞아. 살아보니까 세상에 정의란 없어. 힘쓴 놈이 장땡이고 돈 많은 게 장땡이지.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최고야. 맞잖아. 세상은 안 바뀌어. 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그랬고 내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내가 죽고 나도 똑같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공감은 안 되지만 그러나 1%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1%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이 아무튼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외국어, 뭐 아무튼 채식 뭐 이런 시리즈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비건 이래서 이제 채식주의자에 대한 책이 있어요. 아무튼 비건. 책은 아주 얇은데 이 아무튼 시리즈로 쭉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아무튼 시리즈 중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말한 친구가 묻습니다. 넌 한국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생각해? 친구가 머뭇거리는 거죠. 뭘 믿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뭘 믿어요?
이거 뜬금없이 그렇게 묻는 거죠. 너는 한국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생각해? 미처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에 머뭇거리는데 친구가 이미 멋진 답을 준비했다. 우리가 믿는 건 신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가족, 친구, 학벌, 돈, 부동산, 성공도 아니야.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야. 어차피 나 혼자 애쓴다고 변하는 것도 없고 남을 따라 편하게 즐기다가 가자는 주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회 문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 외면하는 태도. 뭔가 바꿔보려는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잘났나 두고 보자 라고 멸시하는 반응들. 모두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믿음에 기반하는 거다. 아니요, 채식주의자 이야기인데 이 구절 왜 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런 채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글을 썼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모 시인의 유언도 중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안 바뀌어. 세상에 정의란 없어. 또 한국 사람들이 뭘 믿어? 세상은 안 변한다는 믿음이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글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큰 거예요. 엄청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큰 강과 같은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세상이 정의란 없어. 세상은 안 변해. 세상이 변할 거라는 믿음을 버려.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꿔. 그런 건 안 돼.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강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바꿀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 흐름에 우리가 거스르기도 힘들고 그냥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괜찮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로마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 아버지가 살던 시대나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위에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나 사실은 비슷해요.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비슷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참아 내 자식에게는 너 세상에 정의란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들아, 딸아, 아무 필요 없다. 니만 비싼 거 잘 먹고 니만 비싼 집에 살면 돼. 그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니만 오래 살는데. 이런 말은 참아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데 옛날은요,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이 망하고 나서 이제 일본과 일본이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아니면 전쟁을 겪을 때는요,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도 우리는 로마 교회 하니까 우와 뭐 초대교회 우와 그러니까 밖에 보면 뭐 교회 개척하면 초대교회 무슨 교회 뭐 왜 초대교회가 엄청난 교회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름에다 초대교회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당시에 사료를 보면요, 100만 명 정도 살았던 로마 시에 유대인들 한 3만 명 한 5만 명 정도, 그 속에서 로마의 교인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 될까 말까 아주 작은 자들이었죠. 그들이 로마라는 그 엄청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최강의 제국인데. 여러분 얼마나 로마가 대단했냐면요, 500년을 그 이어갔는데 로마가 망하고 나서 문화나 경제나 예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요 수백 년을 후퇴해버렸어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미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온 세계로 생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상이었어요. 그 전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느낌과 로마 교회에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교인과 유대인 교인이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을 때 그 느낌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되살려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1장 1절, 7절 사이에 로마 교인들의 그 사는 세상 자체를 뒤바꿔버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는 세상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확 뒤집어버린 말이 있는 거죠. 아까 장로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령 쪽만 치우치거든요.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시는데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근데 우리는 안 느껴지는 거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복음은 황제를 향하여 쓰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황제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안 배우죠. 그냥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빌립보서,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빌립보서라는 빌립보 도시에 쓰는 그 동전에 쓰여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는 누구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입양을 해서 황제의 관을 씌워, 그러니까 주님이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그런 말이 동전에 적혀 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황제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좋은 가문에서, 오래된 도시에서 혈통적으로 이러한 혈통을 밟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황제이시다라고, 그런 말투와 그런 것이 전부 다 동전에 새겨질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따지면 이 현수막, 플랜카드 전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를 신격화시키는데 그 시저가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원래의 사람이 출신이 양자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그러면서 유명한, 정말 존경하는 황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오늘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빌립보 시에 있었던 동전에 쓰였던 표현을 그래도 패러디한 거예요. 그대로 출신, 능력으로, 옥토비아누스가 능력으로 양자가 돼가지고 황제로 올라간 것처럼 그 순서를,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네. 아니, 바울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면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것도 교인들에게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황제 이거 아니야.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뒤집어 부르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 흐름을 뒤집어 부른 거예요. 흐트러버린 거예요. 바둑을 거의 다 쪼가지고 이제 거의 뭐 완전 바둑을 한 판을 다 뒀는데 그걸 확 엎어버린 거예요. 그 뒤 살아온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냐고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틀린 걸 틀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히고 세상이 바뀌고 내가 살던 이 세상의 흐름이, 이 거대한 흐름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고 느끼게 되는 그 충격이 있냐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받으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은 건 맞는데 뭐 성령의 은사, 뭐 방언에서도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바울의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받은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이게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 전체를 엎어버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황제가 아니야?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라고?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버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왕이 이 황제가 아니구만. 두 번째, 왕이 바뀌어버렸어.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구분들, 로마인이냐 비로마인이냐, 로마인이냐 바바리안이냐, 야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야만이라는 뜻은 로마 말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딱 두 가지죠. 로마 사람이냐 아니냐, 끝이에요.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구분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세상에 이게 왕이 바뀌어버렸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구분,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비로마인, 그 구분이 뭐가 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수 믿는 유대인이냐 예수 믿는 이방인이냐,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로마인이냐 귀족이냐 종이냐, 그 구분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만 받고 야 은사 체험했다, 그래도 왜 변화가 없느냐면 그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선포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기들이 받았던 체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동시에 자신들이 누구임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아,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별거 아니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어 가고 그 생활이 바뀌게 됐을까? 근거는요, 6장 11절에 있어요.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너희가 찾으시면 좋아요.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자, 제가 항상 말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로마서 6장 11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된 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야기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기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확신과 체험이 있어요. 죄로부터 이게 풀려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해방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황제의 종이었어요. 황제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 이제 황제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게 아니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 왕이 이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만들고 로마가 만들었던 귀족과 로마인과 종과 자유인과 노예와 여자와 이런 모든 구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날 다스리는 분이신 예수님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 삶이 이게 완전히 노선이 그러니까 이쪽 철로를 타다가 완전히 다른 쪽 철로를 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거룩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우리들이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랬잖아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축소가 돼요. 내게 좋은 소식? 당연히 내가 잘 된다는 거지. 내게 복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생명을 대신함으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셨다가 되살아나셔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 하, 좋다 이거지. 근데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강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배터리인 거죠. 저는 배터리 있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느끼면 우리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다 같은 종이야. 뭐 1급 종, 2급 종, 3급 종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종이에요. 종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신명기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왕이고 너희들이 신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 또 로마 시대에 또 말하는 거죠. 너희들 왕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너희들 통치자시며 너 그들이 종으로 종으로 살아.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다르게 살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느냐? 왜 복음 선포가 사회와는 관련이 없는 우리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건 계속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시냐를 말하지 않는 거죠. 방향이 약간 틀리는,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거기 동참하고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호랑이 등에 타는 거라고요. 호랑이 등에 타는 건 더 무서운 거죠. 엄청난 강의 흐름에 이쪽 강을 타다가 다른 강으로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확 휩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어떻게 돌아간 걸 정확하게 아는 순간 성령의 은혜와 함께 거기 폭발해요. 그게 폭발하기 때문에 로마가 꺾을 수 없는 호랑이나 사자의 짐승에게 물려 죽으러 내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크게 번지는 거죠.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은사 많이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순진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예수 믿는 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그걸 우리가 누리며 또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막 벌벌벌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도 어차피 다 평정된다. 하나님의 세상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바로 쓸 것을 믿고 어떻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내 세상부터 바꿔야 돼요. 내 세상. 내 세상, 내가 사는 세상, 내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 가정,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도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 내 세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뀜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연결된 6장 11절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지? 하나님께 종이 되라는 거지. 여러분, 평민으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됐고 나를 속박하시고 나의 주인이 있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으며 그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확 갖다 받아버리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확 제껴버리고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자 여러분 또 이야기 하니까 또 누가 또 갖다 받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교회에서 봤던 숱한 모든 문제들은요, 교회 주인이 없어, 지가 최고야. 아, 막 그런 걸 보면 잘 저는 막 그래서 54년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봐서 어릴 때 더 심한 거 겪었어요. 기가 찰 정도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세상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왕, 대통령 다 제껴요. 아무도 두려워하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술자리에서 박정희가 어떻고 그랬다가 그날 보러 없어졌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누가 그래 하기도 안 돼요.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이 세상은 그 왕이 아니고요,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내 세상이 바뀌는 데 오는 거예요. 내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 입양된 자로서 양자 삼으심을 감사하며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과 자녀로 사는 것이, 내가 종으로 불륜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사는 거죠. 세상이 바뀐 걸 느끼고, 야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구나,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십시오. 바꾸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나의 왕이, 내가 누구의 종이며 무엇을 섬기며 살며 내 위에 누구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야 세상이 바뀌거든요. 이것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다양하게 바뀌고 또 코로나19 왔다가 또 다른 데 뭐가 올지 몰라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몇천 년 동안 밑에 숨어 있었던 그 토양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균들이 퍼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러든 말든 우리의 세상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살아간다라는 확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세상에 속함으로 나는 너희들이 망해가는 이 세상과 다른 나는 이 세상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목표예요. 신앙살이의 목표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흐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그 줄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것을 딱 움켜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세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